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돌과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두 여인이 지혜로운 노인에게 찾아와서 삶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은 젊었을 때 이미 재혼한 경험이 있고 그러한 이성관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고 일생 동안 무거운 마음으로 회개하며 사는 그런 여인입니다. 또한 여인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았노라고 자부하는 여인입니다. 지혜로운 노인은 이 두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짓고 그저 회개하며 사는 마음으로 사는 이 여인에게는 큰 돌을 하나 주어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인은 노인의 말대로 자신이 힘껏 들을 수 있는 아주 큰 돌을 주어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고 여기는 두 번째 여인에게 이 노인은 조그만한 돌이라도 가능한 한 많이 주어 오라고 명합니다. 그 노인의 명대로 이 여인은 작은 돌을 여기저기에서 많이 주어 왔습니다. 그러자 이 노인은 그 두 여인에게 모든 돌을 다시 주어 왔던 제자리로 가져다 놓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큰 돌 하나를 주어 왔던 여인은 아무리 무거운 돌이지만은 자기가 어디서 가져왔다고 하는 것을 잘 알기에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돌을 여러 개 참 많이 주워온 이 여인은 어디서 어느 돌을 주워왔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었기에 결국 제자리에 다 갖다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두 여인을 보던 이 지혜로운 노인은 결국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깨끗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디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알 수 없는 그 죄가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뉘우칠 수도 없고 회개하지도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결론을 내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해졌다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어느 사회, 어느 시대든지 죄가 없는 시대는 없었습니다. 언제나 이 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의식이 문제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죄가 무서워지고 가혹해지고 잔인해지고 시간이 갈수록 더 악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이제는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그 진노의 개념도 없습니다. 죄 짓고 난 다음에 불가피했다느니, 심지어는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괜찮았다고까지 얘기하면서 정당화합니다. 인간은 본래 약한 존재니까, 또 악한 존재니까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 어떠했다느니 이런 쓸데없는 변명만 늘어놓을 뿐입니다. 특별히 죄의 원인이 되는 가장 큰 죄는 여러분, 죄를 관념화하는 것입니다. 죄 그 자체보다도 죄에 대한 인식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지요. 죄는 생각하기 나릅니다.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나면은 우리도 초인이 될 수가 있다. 이러한 망상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이 점점 더 깊어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 병원에서 사역을 할 때에 전혀 예수 믿지 않는 분이 임종을 맞았기에 찾아가서 전도해 보았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만날 때마다 무슨 말로 전도할까 궁리하다가 어떤 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천당과 지옥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선생님은 지금 안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만약에 천당과 지옥이 있다고 하면은 당신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좀 당돌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죽으면은 틀림없이 지옥에 갈 겁니다. 그래서 야, 찬스가 왔구나 생각하고 선생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생각을 좀 달리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전도의 문을 열고 그 사람 믿게 만들고 세례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장례까지 집례했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식이 문제입니다. 지옥문을 바라보지 못하기에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은 그건 큰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답지 못해지는 원인은 바로 이 죄의식의 상실에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이 성경 본문이 있는 로마서는 율법과 은혜를 대립시켜서 설명하는 데에 그 특징이 있는 책입니다. 사망과 생명, 또 혹은 죄, 의, 이러한 것들을 대립시켜서 말씀합니다. 율법 없는 은혜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물론 은혜 없는 율법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은혜로 인해서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율법의 권능을 약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율법을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러한 형편인 물건, 율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은혜를 무시해서도 안 되는 이런 형편입니다. 은혜 때문에 율법이 상실되거나 율법 때문에 은혜가 상실될 수 없다. 또 은혜를 주장하되 율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율법 그리고 은혜, 이 두 가지의 긴장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율법과 은혜를 바르게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과 은혜는 관념이 아니라 사실적인 겁니다. 죄의 현실주의, 뭐라고 할까요? Realism of sin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은혜의 현실주의, 이 역시 동시에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았던 성경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아니하는 좀 생소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다소 좀 거슬리기까지 느껴지는 그러한 단어이긴 한데 여러분, 왕 노릇한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왜 이런 말이 성경의 도처에 나타나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이유는 그런데 딴 데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왕 노릇한다라고 하는 말은 지배한다라고 하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지배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그 개념을 좀 비교해 볼 때에는 그 지배한다는 그 말은 개념이 좀 모자라고 좀 더 강한, 지배보다도 강한 그러한 말이 어떤가, 그게 바로 왕 노릇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는 지배라고 하는 말 대신에 왕 노릇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왕 노릇한다는 말 속에는 다스림을 받는 자는 전부가 다 뭐가 된다? 노예가 된다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고요. 강한 권력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림을 받는 자에게는 전혀 여러분 자유나 뭐 선택권이나 이와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알다시피 옛날 왕정시대에는 왕이 주인이요 백성은 그 왕의 소유물이었지 않습니까? 법이 어디 있었습니까? 법이 있다고 하면은 왕의 말씀이 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실에서 누가 나와가지고 어명이요 하면은 산천초목이 다 잠잠해졌지 않아요. 어진 백성이라도 왕이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왕이 살리고 싶으면 살릴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왜? 백성은 왕의 소유물이니까. 왕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는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에요. 죄가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번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고 말고요. 죄를 거듭해서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생각하는 자유도 판단력도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나약해지고 피곤해집니다. 초라해지고 비참해집니다. 정신도 그 사람의 이성도 그 사람의 생활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인격과 그 영혼까지도 완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은 후회하고 가책하고 죄의식에 매이게 됩니다. 저주의식이나 절망에 빠지게 되고 자기 환멸과 자기 학대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지식이나 뭐 재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지었던 그 죄의 노예가 돼서 인격 자체가 비참하게 죄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것이란 말씀이죠. 전에 제가 어떤 분에게 교회 나오시고 예수 믿으세요 하고 전도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워낙 죄가 많습니다. 제가 교회 나가면은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이제 나이 많고 이제 늙어지니까 구원 받으려고 온 것이라고 하면서 욕하지 않겠습니까? 또 제가 교회 나가면 교회에 덕이 안 될 겁니다. 이렇게까지 자기를 비하시키는 그런 사람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된 사람은 이렇게 비참한 것입니다. 자식의 얼굴조차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사람답지 못하게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멀쩡하게 보이지만은 병들었고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죄의 왕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아주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패러독스적이에요. 죄만 왕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 예? 죄뿐만이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것에도 왕권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가 그 사람의 주도권을 잡아서 다스리는 바에 의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의 생활을 하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은혜 역시 리얼리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혜에도 왕권이 있어요. 그 왕권이 우리를 주도적으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소화할 수 있습니다. 슬퍼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은혜 받은 사람은 슬퍼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완전히 망한 절망적인 그런 형편, 그런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도 행복하고 자유할 수 있어요. 왜? 은혜가 그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와 기쁨과 감격 속에서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단순한 감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념이 아닙니다. 은혜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은혜가 나를 강권적으로 주도합니다. 모름지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것이면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이에요. 부산 국제시장에서 뭐 조그마한 작업복, 운동복 뭐 혹은 뭐 의사들의 가운 같은 것을 파는 가게를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의 가게로 신방을 가보게 되면은 언제나 돋보기를 끼고서 책을 보시는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손님이 지나가도 보는 척 마는 척, 결국 손님이 들어와가지고 책 보고 있는 장로님에게 여보십시오 보십시오 뭐 물건 좀 사러 왔습니다 하면은 아 예 그래요 뭘 찾습니까 그러면서도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장로님,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임종이 가까웠다는 소식을 듣고 깊은 밤 그 가정으로 신방대원들과 함께 찾아가 보았습니다. 가보니까 그분이 그 좋아하던 책들이 다 없어지고 오직 성경 한 권만 가지고서 침대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계셨습니다. 반갑게 그래도 인사를 하고 물었습니다. 장로님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장로님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때부터 이 장로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목사님, 이제 저는 몇 시간 뒤면 먼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아들 저 녀석, 제가 의사이지 않습니까? 쟤도 저에게 그러한 얘기를 하고 우리가 다 그런 얘기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다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날에 제 일생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하나하나 그저 이 노트에 기록해 가면서 어떤 때 죄를 지었는지 차근차근 회개하면서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한 사건씩 회개할 때마다 그 즉시 제 귀에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네가 죄를 짓는 바로 그 순간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예외 없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 자리에서 회개하며 제 임종을 준비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찬송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감사하는 마음과 찬송하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 장로님은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이틀인가 사흘 뒤에 돌아가셨어요. 은혜의 승리입니다. 은혜가 그 장로님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날 깊은 밤이었지만은 저와 함께 신방 갔던 그 모든 대원들이 큰 은혜를 받고 돌아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수인 흑인 가수 딥 리버를 부른 마리안 앤더슨의 이야기예요. 유튜브를 찾아보시면은 여러분이 앤더슨의 그 신앙적인 노래를 잘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앤더슨은 어려서 너무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뭐 노래를 배울 수조차 없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노래를 너무너무나 잘 불렀기 때문에 그저 교인들이 후원회를 조직해가지고서 이 앤더슨을 공부를 시켰어요. 마침내 유명한 음악가가 돼서 뉴욕의 맨하탄 홀에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표회 끝나고 난 그 다음에 백인 기자들이 신문에다가 좋다는 얘기는 하나도 쓰지를 않고 악평만 써댔습니다. 뭐 형편없는 노래라느니 수준이 떨어지는 음악회라느니 하고 아주 나쁘게 평을 했습니다. 흑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안 앤더슨은 실망을 하고 난 이제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노라고 울부짖는 그러한 그때에 그녀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이런 말로 위로합니다. 앤더슨, 얘야, 은혜가 성공하는 것보다 먼저 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네가 오늘까지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이만큼 생활이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위대함과 죄주와 명성과 성공과 같은 것도 좋지만은 이러한 이 모든 것보다도 은혜를 먼저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 앤더슨이 이러한 어머니의 충고에 용기를 얻고 매사에 감사하면서 노래를 잘 불러서 마침내 세계적인 가수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모름지기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먼저 사모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떤 무엇보다도 은혜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하는 말이 17절에도 나오고 20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죄가 더한 곳에는, 그곳에는 은혜가 더더욱이 넘쳐났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와 은혜를 비교하면서 죄보다는 은혜의 우월성, 우세성, 탁월성, 그리고 절대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인간의 전적 타락을 주장하는 동시에 인간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말한 바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너무너무나 죄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죄보다도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더 크기에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우리가 있게 된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 비엔나에 가면은 임페리얼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루벨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아주 진귀한 그림이 하나 진열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유명한 감독인 암브로시우스가 성당 앞에 서 있고 그 앞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그린 그런 큰 작품입니다. 그 유래는 이렇습니다. 로마의 황제 데오도시우스가 데살로니카 시민 1,500명을 학살하고 난 그 다음에 교회 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교회 활동하지 못한다. 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어느 날인가 그 황제가 밀라노 성당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때에 그 곳의 감독이었던 암브로시우스가 앞으로 나와서 황제가 성당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떡하니 가로막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로마의 황제라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은 성당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얘기를 듣고 황제는 말합니다. 여보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다윗왕 있지 않소? 다윗왕 역시 죄가 있지 않았소? 다윗도 죄인이란 말이오. 이 황제의 말 그럴 법한 말입니다. 그런데 암브로시우스는 다시 한번 냉혹하게 말합니다. 데오도시우스 황제여, 당신이 다윗 왕의 죄를 모방하여 죄를 지었다면은 당신은 지금 다윗 왕의 회개 또한 모방해서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오. 이런 담대한 말에 로마의 황제인 데오도시우스가 꼼짝하지 못하고 초라하게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언제든지 냉혹합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와 더불어 참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 은혜가 또한 크고 놀랍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죄가 큽니다. 그러나 은혜는 더 큽니다. 사실 회개도 은혜지 않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믿음도 은혜요. 회개할 수 있는 용기도 은혜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참고 인내해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에 깊이 감사하고 회개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왕권에 사로잡혀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얘기죠. 독일의 어느 작은 마을에 가난한 피아니스트가 살았답니다. 그는 피아노 독주회를 준비한 다음에 청중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그 음악가였던, 여러분 리스트 아시지 않아요? 리스트. 내가 리스트의 제자요 하고서는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스스로를 리스트의 제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연주회가 있는 바로 전날 이 음악가 리스트가 그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거짓이 탄로나면 죄인이 되고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큰 망신을 당할 것은 물론이지만은 아주 이제 세상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될 형. 아무리 후회를 해도 달리 도리가 없었습니다. 리스트가 그 마을에 왔을 때에 그는 리스트에게 찾아가서 정중하게 사죄를 합니다. 선생님, 저는 원래 고아 출신입니다. 아주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껏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피아노 독주회를 준비를 하면서 선생님의 제자라고 제가 사람들 앞에 속였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을 도용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눈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그러자 이 리스트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당신 큰 실수를 한 것 사실이요. 그러나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수도 할 수 있는 그런 법인데, 자, 그러면 나 앞에서 한번 연주를 해보시오. 그래서 벌벌 떨면서 리스트 앞에서 피아노를 칩니다. 리스트는 그 연주를 들으면서 이거는 이렇게 해야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하고 몇 군데를 바로 잡아 주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리스트가 한마디 더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자, 이제 잠시라도 내가 당신을 가르쳤으니까 당신은 이제 내 제자가 분명히 되었소. 그러니 연주회에서 마지막 곡은 제자가 아닌 스승이 직접 연주하겠다고 내일 그렇게 나를 소개해 주시오. 결국 회개함으로써 더 큰 은혜를 얻은 이 가난하고 초라했던 이 피아니스트, 뒷날에 훌륭한 연주자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러한 뒷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속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오직 은혜와 믿음, 십자가와 겸손,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자세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세계 문제, 그건 좀 저만큼 이제는 미뤄두십시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무언가 우리의 죄의식입니다. 죄의식에 따른 참된 진실과 회개가 문제예요. 그 믿음이 또한 문제인 것입니다. 은혜가 내 영혼 외에 인격과 이성을 붙잡고 왕 노릇하게 될 때에, 은혜에 사로잡힐 때에 여러분 진정한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왕 노릇해요? 혹시 죄가 왕 노릇합니까? 아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제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나의 왕 노릇하게 하는 이런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속의 은혜뿐만 아니라 만 가지 은혜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에 붙잡혀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